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시골에서 나고 자란 그는 뉴욕에 갔고 북미 만화가들에겐 최고의 꿈인 잡지 뉴요커에 만평을 기고하면서 성공 가도에 들어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두 번의 기고를 끝으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만화를 접고 결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 부동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행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해서 불행하지 않느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죠. A little misery is good for the soul. 조금 비참한 게 영혼에는 좋아요. 이래서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직결되는 사회에서 그는 나고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외에는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깊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실패하고도 체념하고도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만족하며 살다 갔으니까요. 캐나다 출신의 만화가죠. 세스의 작품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인생이야. It's a good life if you don't weaken. 이 이야기로 인사드렸습니다. 새해 첫 주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넌입니다. 강해져라 라고 강요하는 속에서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 애틋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위로의 말이 형식에만 치우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죠. 요새 그런 대표적인 위로의 말이 힐링이 아닐까 싶네요.
그전까지는 웰빙이란 말이 장악했었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금기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서점가에선 여전히 상종가를 달리는 키워드 아닌가요?
한 사회의 유행어는 그 사회의 병적 징후를 드러낸다. 이런 말을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힐링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거는 그만큼 이 사회가 치유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도 되겠죠. 네, 한 주 동안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발췌 감상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에세이는 바로 노력과 체념이고요. 영어 제목은 케일린이 소개해 주시죠.
네, Effort and Resignation입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 행복하게 체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나요?
그러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읽을 에세이들이 많습니다. 죄의식 편이나 피해망상, 가족, 일 같은 에세이에도 귀담아 들을 조언이 많은데요. 버트란드 러셀이 워낙에 균형 감각이 출중해서요. 섣불리 단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예시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강 발췌해서 읽으면 오히려 그의 의도를 곡해할 소지가 있어서요. 한편을 충실히 읽고 읽지 못한 편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드리는 책 선물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네, 행복의 정복 책 선물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은 문예 출판사에서 행복의 정복 개정판 번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과 함께 하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Flaming Lips의 Fight Test 오늘 첫 음악입니다. 이 음악 듣고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돌아올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중용.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상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다. 젊은 시절 나는 중용이 따분한 이론이라며 조소와 분노로 배척했던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영웅적인 극단주의를 찬양했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많은 경우 흥미가 없다. 중용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이론이지만 참된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중용을 지켜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노력과 체념 사이에 균형을 잡는 문제이다. 우선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지금껏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행복은 신의 산물이 아니라 노력해 성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성취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체념을 하려는 노력도 포함이 된다.
Resignation has also its part to play in the conquest of happiness, and it is a part no less essential than that played by effort. The wise man, though he will not sit down under preventable misfortunes, will not waste time and emotion upon such as are unavoidable, and even such as are in themselves avoidable, he will submit to if the time and labor required to avoid them would interfere with the pursuit of some more important object. Many people get into fret or a fury over every little thing that goes wrong, and in this way waste a great deal of energy that might be more usefully employed. Even in the pursuit of really important objects, it is unwise to become so deeply involved emotionally that the thought of possible failure becomes a constant menace to peace of mind. Christianity taught submission to the will of God, and even for those who cannot accept this phraseology, there should be something of the kind pervading all their activities. Efficiency in a practical task is not proportional to the emotion that we put into it. Indeed, emotion is sometimes an obstacle to efficiency. The attitude required is that of doing one's best while leaving the issue to fate.
행복의 정복에 있어서 체념도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다. 체념의 역할은 노력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이다. 현명한 사람은 예방할 수 있는 불행을 감수하지 않는다. 또 불가피한 불행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본질적으로 피할 수 있는 불행이라 하더라도 피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는 그 불행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달을 하고 화를 낸다. 그래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력을 막대하게 낭비한다. 정말로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얽매일 수 있다.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의 평화를 자꾸 위협한다. 결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든 태도에 있어서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일에 대해 우리가 발휘하는 능률과 우리가 그 일에 쏟는 감정은 비례하지 않는다. 사실 감정은 능률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 그러니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결과는 운명에 맡겨라.
Resignation is of two sorts, one rooted in despair, the other in unconquerable hope. The first is bad. The second is good. The man who has suffered such fundamental defeat that he has given up hope of serious achievement may learn the resignation of despair. And if he does, he will abandon all serious activity. He may camouflage his despair by religious phrases, or by the doctrine that contemplation is the true end of man. But whatever disguise he may adopt to conceal his inward defeat, he will remain essentially useless and fundamentally unhappy. The man whose resignation is based on unconquerable hope acts in quite a different way. Hope, which is to be unconquerable, must be large and impersonal. Whatever my personal activities, I may be defeated by death or by certain kinds of diseases. I may be overcome by my enemies. I may find that I have embarked upon an unwise course which cannot lead to success. In a thousand ways, the failure of purely personal hopes may be unavoidable. But if personal aims have been part of larger hopes for humanity, there is not the same utter defeat when failure comes. The man of science who desires to make great discoveries himself may fail to do so, or may have to abandon his work owing to a blow on the head. But if he desires profoundly the progress of science and not merely his personal contribution to this object, he will not feel the same despair as would be felt by a man whose research had purely egoistic motives. The man who is working for some much-needed reform may find all his efforts sidetracked by a war, and may be forced to realize that what he has worked for will not come about in his lifetime. But he need not on that account sink into complete despair, provided that he is interested in the future of mankind, apart from his own participation in it.
체념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 그 근원이 다르다. 하나는 절망에, 다른 하나는 억누르기 힘든 희망에 근원을 두고 있다. 절망은 나쁘지만 억누르기 힘든 희망은 좋다. 일찍이 진지하게 노력했으나 실패한 후 성취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그 경험에서 절망적인 체념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모든 진지한 활동을 포기한다. 종교적 관용구나 명상 이론의 허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절망을 위장할 수도 있다. 그가 내면의 절망을 숨기기 위해 어떤 위장을 했든 간에 그는 본질적으로 무능력하고 근원적으로 불행하다. 그러나 누를 수 없는 희망 때문에 체념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억제할 길 없는 희망은 원대하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가령 개인의 목적이 인류를 위한 보다 원대한 희망과 부합하는 사람의 경우 실패를 하더라도 절망적 체념을 하는 사람처럼 극단적으로 실패하지는 않는다. 여기 두 과학자가 있다. 한 명은 위대한 발견을 해서 개인적인 성공을 꿈꾸었다. 다른 하나는 과학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일조한다고 생각했다. 둘 모두 실험에 실패한다 해도 각자가 느끼는 절망의 양이 동일하진 않을 것이다. 인류의 장래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학자는 그것을 위해 자신이 노력해온 것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인 관점에만 갇혀있는 과학자와 달리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The cases we have been considering are those in which resignation is most difficult. There are a number of others in which it is much easier. These are the cases in which only subsidiary purposes suffer a check, while the major purposes of life continue to offer a prospect of success. A man, for example, who is engaged in important work, shows a failure in the desirable kind of resignation if he is distracted by matrimonial unhappiness. If his work is really absorbing, he should regard such incidental troubles in the way in which one regards a wet day, that is to say, as a nuisance about which it would be foolish to make a fuss. Some people are unable to bear with patience even those minor troubles which make up, if we permit them to do so, a very large part of life. They are furious when they miss a train, transported with rage if their dinner is badly cooked, sunk in despair if the chimney smokes, and vowing vengeance against the whole industrial order when their clothes fail to return from the sanitary steam laundry. The energy that such people waste on trivial troubles would be sufficient, if more wisely directed, to make and unmake empires. The wise man fails to observe the dust that the housemaid has not dusted, the potato that the cook has not cooked, and the suit that the sweep has not swept. I do not mean that he takes no steps to remedy these matters, provided he has time to do so. I mean only that he deals with them without emotion.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한 경우 중에서 체념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체념이 훨씬 쉬운 경우도 많다. 다만 부차적인 목적만 차단당할 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은 성공할 전망이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중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마음이 산란해진다면 바람직한 체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열중해 할 만한 일이라면 그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불행할 때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근심 걱정들도 참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사소한 근심 걱정들은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기차를 놓쳤을 때 화를 내고 반찬이 맛이 없어도 분통을 터뜨린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도 절망한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분실되는 경우에는 나라의 산업 전체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낭비하는 정력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어떨까? 제국을 세우거나 멸망시키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The man who has become emancipated from the empire of worry will find life a much more cheerful affair than it used to be while he was perpetually being irritated. Personal idiosyncrasies of acquaintances, which formerly made him wish to scream, will now seem merely amusing. When Mr. A, for the 347th time, relates the anecdote of the Bishop of Tierra del Fuego, he amuses himself by noting the score, and feels no inclination to attempt a vain diversion by an anecdote of his own. When his bootlace breaks, just as he is in a hurry to catch an early morning train, he reflects after the appropriate expletives that in the history of the cosmos, the event in question has no very great importance. When he is interrupted in a proposal of marriage by a visit of a tedious neighbor, he considers that all mankind have been liable to disaster, with the exception of atoms, and that even he had his troubles. There is no limit to what can be done in the way of finding consolation from minor misfortunes by means of bizarre analogies and quaint parallels. Every civilized man or woman has, I suppose, some picture of himself or herself and is annoyed when anything happens that seems to spoil this picture. The best cure is to have not only one picture, but a whole gallery, and to select the one appropriate to the incident in question. If some of the portraits are a trifle laughable, so much the better.
"걱정의 제국에서 해방된 사람은 인생이 늘 짜증을 내고 있던 때보다 훨씬 더 유쾌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던 친구의 궤벽도 이젠 그저 재미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 얘기해도 화를 내거나 다른 얘기로 말을 자르는 대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 오늘로써 이 얘기를 하는 게 347번째야. 앞으로 횟수를 기록하겠어. 은근히 재미있는데. 새벽차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구두끈이 끊어져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아, 신발끈이 끊어졌구나. 하지만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별일 아니야. 반성하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데 이웃이 찾아와 방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담을 빼곤 모든 인류가 이런 재난을 겪었어. 아니, 아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야. 작은 불행을 겪으면 기괴하게 유추하거나 재미있는 사례와 비교해보라. 의외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자화상이 있을 것이다. 그 자화상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괴로울 것이다. 최상의 치료법은 마음속에 단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화랑 전체를 채울 만한 수많은 그림들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는 것이다. 그림 중 일부가 약간 우스운 것이라면 더 좋다.
'It is not wise to see oneself all day long as a hero of high tragedy. I do not suggest that one should see oneself always as a clown in comedy, for those who do this are even more irritating. A little tact is required in choosing a rol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course, if you can forget yourself and not play a part at all, that is admirable. But if playing a part has become second nature, consider that you act in repertory, and so avoid monotony. Many active people are of opinion that the slightest grain of resignation, the faintest gleam of humor, would destroy the energy with which they do their work and the determination by which, as they believe, they achieve success. These people, in my opinion, are mistaken. Work that is worth doing can be done even by those who do not deceive themselves either as to its importance or as to the ease with which it can be done. Those who can only do their work when upheld by self-deception had better first take a course in learning to endure the truth before continuing their career, since sooner or later, the need of being sustained by myths will cause their work to become harmful instead of beneficial.
하루 종일 자신을 굉장한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항상 희극 속 광대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 상황에 알맞은 역할을 골라내려면 약간의 재치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는다면 가장 찬양할 만하다. 그러나 역할을 맡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었다면 몇 가지 레퍼토리에 따라 연기를 하면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능동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체념의 기색을 보이거나 유머를 나타내면 성공에 대한 결의나 정력이 손상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일의 중요성이나 일의 쉽고 어려움에 대해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사람만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자기 기만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계속하기 전에 우선 진실을 감내하는 법부터 배워라.
'It is better to do nothing than to do harm. Half the useful work in the world consists of combating the harmful work. A little time spent in learning to appreciate facts is not time wasted, and the work that will be done afterwards is far less likely to be harmful than the work done by those who need a continual infusion of their ego as a stimulant to their energy. A certain kind of resignation is involved in willingness to face the truth about ourselves. This kind, though it may involve pain in the first moments, affords ultimately a protection. Indeed, the only possible protection. Against the disappointments and disillusionments to which the self-deceiver is liable. Nothing is more fatiguing nor, in the long run, more exasperating than the daily effort to believe things which daily become more incredible. To be done with this effort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secure and lasting happiness.
자기 기만도 일종의 신화다. 신화의 힘을 빌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건 유익하기는커녕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해로운 일을 하느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의 태반은 해로운 일과 싸우는 것이다. 사실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썼다면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을 정당하게 평가한 후에 하는 일은 정력에 대한 자극제로서 이기적으로 자아를 팽창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체념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과 직면하려는 용기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체념은 첫 순간에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기만자가 빠져드는 실망과 환멸에 대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를 가장 피로하게 만들고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건 매일매일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일을 매일같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야말로 확실하고 지속적인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것으로 행복의 정복 마지막 감상을 마칩니다. 짧은 감상이었지만 아마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나름대로 다 만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게일린도?
네, 이분의 눈앞에서는요.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하지만 이런 천재가 이렇게 명쾌하고 친절하게 해결법을 제시해 주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뭐 청취자분 중에서도요. 찔린다는 감상 남기신 분들 종종 봤거든요. 하지만 뭐 건설적으로 찔린 것이겠죠.
네. 네. 부디. 새해 첫 줄을 현명한 고문. 인생의 대선배와 함께 한 기분이 들고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음악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빌 페이의 Healing Day, 모카의 Happy, 마지막으로 R. Kelly의 The World's Greatest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영미 문화권을 마무리하는 노래는 줄리아 포드의 Happy Ever After이고요. 다음 주에는요, 질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와 가상의 세계 일주도 하시고 방성현 PD님이 엄선한 월드뮤직도 함께 감상하시죠.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next week.